예,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님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시대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저희 이제 예림이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 기독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강의를 듣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중에 이제 교수들이 추천해 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책을 써서 이제 책을 읽고 레포트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성서와 다윈론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없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책들이 그 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갖고 이제 그 레포트를 쓰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예림이가 뭘 골랐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좀 비평하기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책을 좀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샀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예림이하고 그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책을 이제 하려고 저도 이제 같이 어제 이제 쭉 읽어봤어요. 이제 예림이도 읽고 저도 읽고. 근데, 이 책을 딱 전 이제 다 자세하게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쭉 훑어보면서 읽어봤는데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느껴지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반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서 추천해준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대개가 다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교묘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경의 어떤 그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읽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확고하신 분들은 읽어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 있는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믿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니까 안 믿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쭉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예림이하고 이제 같이 많이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이 사람의 접근 방식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성경을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순되는 부분들,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접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이 다 이해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평생을 공부해도 다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분은 뭐 장자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장자 뭐 뭐 도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책도 뭐 불경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읽고 논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간에 이 제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건 오늘날의 사고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고 배타주의적이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신앙적인 그 성숙은 뭐냐? 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것은. 예. 성숙한 신앙은 뭐냐?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 예 중에 하나가 서양에 유럽에 있는 그 서양 서구 사회에서는 무려 한 16세기 17세기까지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 기독교 외에는 없었다. 근데 그들이 동양을 와보니까 불교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였기 때문에 그 17세기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유일론에서 이제 다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뭐냐면 다 배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가는 길은 틀려도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가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림이하고 쭉 얘기하면서 아, 이거는 참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으면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를 들면 뭐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방주에 여덟 식구가 들어갔는데 그 방주를 그 당시 기술로 어떻게 그런 방주를 만들 수 있겠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날짐승들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뭐 당시에 뭐 공룡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150일 기간 동안 이제 그 배 속에 있을 때 그 방주에 있을 때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다 먹였겠냐. 뭘 다 먹였겠냐. 그리고 그 방주에는 창이 딱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논리적인 그런 이제 사고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과연 사실이겠느냐 이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틀린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인간의 사고, 인간의 관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인간이 여태까지 이뤄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지도 않고,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정확합니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분은. 근데 본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뭐, 별 예를 다 듭니다. 뭐, 아담의 갈비뼈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갈비뼈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갈비뼈에 대한 그 히브리어 원문이, 이제 첼라라는 그 단어에서 이게 왔는데, 그것은 갈비뼈라고만 해석할 수 없고, 뭐, 옆이라는 부분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담의 그 갈비뼈를 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뭐 신학자들이 말한 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온갖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얘기면 그 누가복음인가요? 그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건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죠.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 구약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에다가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3절인가요? 아마 그쯤에 나온 누가복음 2장 1절인가? 하여튼 그쯤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로마에는 그러한 그 조세 등록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이 성경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예. 참 보면 이 마치 그럴싸한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예립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접근이다. 이제 좀 굳이 꼭 인본주의냐 신본주의자를 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호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호하신 분이고 하나님 주신 성경은 무호하다. 예. 그러니까 1.1획도 틀릴 수가 없는 것이다. 1.1획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성경이 1.1획이라도 틀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예. 이 사람이 무엇을 갖다 들이대도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반박할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첼라라는 그 갈비뼈라는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들고 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70인역이에요. 근데 70인역이 누가 만든 거예요? 오리겐이 그 영지주의자였던 오리겐이 번역한 내용이잖아요. 잘못된 성경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걸 갖다가 놓고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여기 봐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그 다른 것들을 또 뭐 금방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도 얘기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뭐 그 조세 등록한 적이 그런 게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은 이미 3세기 4세기부터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됐고 그 당시에 있는 성경이 이미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성경을 믿겠냐는 거죠. 예, 너는 물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사만 봐도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말씀 공부했지만 기독교사만 해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사는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예,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사는 뭡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갖고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들이 쭉 유지됐지만 잘못된 교회사는 뭡니까? 캐톨릭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프로테스탄트만 있다고 하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자료들은 사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그런 것들을 믿음의 근간인 것처럼 꺼집어내갖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림이한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그 17장인가요? 15장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이제 이 글을 좀 우리가 좀 무조건적인 반박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우리하고 틀리다, 이런 입장이 틀리다라는 것을 좀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굉장히 무섭다.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는다면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넘어갈 수 있겠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나머지는 다 죽이냐 이거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놨어요.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러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뭐, 이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아담, 아브라함, 이런 모세, 이런 쭉 흐름들, 전체적인 이 흐름은, 영적인 흐름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그냥 어떻게든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풀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적인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라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그들이 믿고, 그들이 전래되어 오는 내용들을 그냥 적어 놓은 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극히 일리가 있다. 그것을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않죠. 문자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전능자이시고 절대 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는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완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1600년까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구가 둥글다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 이건 틀렸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 결론은 뭐냐? 오늘 제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열심히 공부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런 내용들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의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뭐, 우리 박노차 형제님이나,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한테, 뭐 이정혜 형제님이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답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너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성경부는 이상한 성경부가 됐지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게 됐고요. 더 이상 자신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 또 복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대적 관계가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출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셰익스피어가 그 쓴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뭐 5대 비극인가요? 뭐 4대 비극인가요? 예, 그 이제 그 책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셰익스피어가 그 쓴 글에 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있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이 있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사랑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로미오는 이제 이 몬테규 가문에서 태어났고, 예, 줄리엣은 이제 캐플릿 가문에서 태어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몬테규 가문하고 캐플릿 가문이, 예, 그냥 두고두고 원수 집안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얼굴만 보면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예, 칼 들고 싸우는, 이제 조금만 서로, 예, 앙숙이면 이제 막 서로 이제 조금만 좀 뭔가 안 좋으면 칼 들고 싸우다가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원수 집안인 것이에요. 아, 결국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 사랑하는 남녀가, 예, 사랑을 이루지 못하죠.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출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수 집안에 태어난 게 문제인 거죠. 예, 원수 집안에서만 안 태어났어도 이룰 수 있는 사랑이었었는데.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건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예,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원수 관계가 된 것이에요. 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방법. 내가 아무리 아닙니다라고 주장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예, 이렇게 말하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은 사탄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을 높이고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담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도 자기를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즉 사탄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사탄도 쫓겨났지만 아담도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담이 자녀를 낳아서 자기의 모양대로, 즉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성경에는 영이 죽었단 말은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가봇이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공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제 사탄의 길을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서게 된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이 죄, 아담이 범죄한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죄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즉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출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말했지만, 출생, 우리가 아담의 출생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출생으로만 이 하나님과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출생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새로운 출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출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화해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화해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이 아담의 출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 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인데, 예, 좀 빨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죄의 벽을, 이 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았던 그 죄의 벽을 허무신 것이죠. 예, 15절, 원수들에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들에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7, 18절은, 읽진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생을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좀 시간이 갔지만,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10번, 그 10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방금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꾼,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사람들로 쓰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제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대사라는 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 대사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1급의 외교사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가 가면 그날 이 대사가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꼭 한국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 한국 대사가 일본에 딱 가서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예. 일본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하니까 한국은 일본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더 이상 상종하기 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 이건 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건 청와대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서 어떤 한 정부 관료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막 붕괴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말한 건 그 정부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하길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한 일꾼으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한 일꾼들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은사들을 받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영적인,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 영적인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과 구세주를 변호사로 갖게 된다는 부분을 다음 주에 보고 우리가 요 12가지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참 악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단순히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진리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들도 참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도록 정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님, 정말 하나님을 참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